안녕하십니까. 호텐하우스 코리아 기술이사 최종욱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호텐하우스라는 하둡 전문 회사의 요즘은 세계 2위를 다투는 하둡 전문 회사의 한국 지사 기술이사로서 아파치 하이브 컨트리뷰터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아시아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하둡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오늘 어느 정도 하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 발표하기 전에 잠시만요. 이게 슬라이드가 자꾸 넘어가기도 했네요. 트랜지션. 어느 정도로 하둡을 기존에 알고 계신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조사를 하고 자꾸 넘어가네요. 그냥 이 상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둡을 한번 써봤다, 아니면은 실제로 하둡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오늘은 소개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뒤에 내용들은 또 좀 더 이제 실무 쪽에 가깝고, 마지막 전문가 내용은 이제 꼭 하둡이 아니더라도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만듦에 있어서 최신 트렌드 같은 부분까지 살펴볼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해서 하둡을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 HD 인사이트를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텐하우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100% 오픈소스 아파치 하둡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첫 번째로 하둡 배포판 회사들 중에서 첫 번째로 나스닥에 상장이 됐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은 처음 세웠을 때부터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HD 인사이트 관련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고, 그리고 기술 지원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D 인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가는 하둡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D 인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안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8번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아니면 SQL 서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에 있겠지만은, 그런 필수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HD 인사이트가 그 뒤에 쫓아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대 정도 규모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 사용량은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2015년 올해의 클라우드 협력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회사 자체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소셜 네트워크든지 동영상이든지 사진 등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그 데이터의 양이 폭증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현대 기업들이 당면한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기존의 데이터 시스템,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한 대를 넘어가고 여러 대 디스크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처리할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정형 데이터는 잘 다루지만 비정형 데이터는 잘 다루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들은 그 답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이 되고 하둡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드웍스 데이터 플랫폼은 그 중에서도 100% 오픈소스로 엔터프라이즈 하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에는 거버넌스, 관리하는 부분이죠. 가운데 있는 것들은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안 부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아래에는 얀이라고 거의 새로운 운영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를 한꺼번에 여러 애플리케이션, 여러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한 클러스터 안에서 동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얀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트웍스는 이 얀을 개발함으로써 하둡이 혁신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제 HDFS 해서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해서 분산 파일 저장소까지 공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다른 업체들도 우리 하둡 공급합니다. 오픈소스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버넌스,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같은 기업용 기능들이 아파치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가. 허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아파치, 팔콘, 카프카, 뭐 레인저, 녹스 등 다양한 일부 아파치 소프트웨어들은 저희들이 직접 만들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여해서 패키징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레이어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SQL,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다뤘던 그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HBase 같은 경우에는 NoSQL, 그리고 PI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스크립트 언어를 다루는 부분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서브 컴포넌트들이 한 20가지가 넘는 것들이 조합이 돼서 이제 하둡 생태계에서 쓰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돌아간다는 그 버전 간의 의존성을 관리해주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도 개발하다 보면 DLL 관리, 버전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아파치 하둡 생태계 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버전 의존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허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하둡 총 커미터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저희 직원들이 한마디로 아파치 하둡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규모의 아파치 하둡 개발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방향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아니면 파워 BI 같은 우리가 BI 도구에 대해서 연동이 잘 된다는 부분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은 일단 SQL 드라이버 같은 형태로 JDBC, ODBC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하이브에서 SQL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가져와서 시각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배치 처리 외에도 탐색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SQL 서버와 허트웍스 하둡이 같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한마디로 SQL 서버에 있던 아니면은 APS에 있던 테이블들을 하둡으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보다 싸게 처리하거나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둡에서 몇 년치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아 이거는 좀 더 고급 분석이 필요해 하면은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나 AKS 같은 쪽으로 데이터를 움직인 다음에 거기에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양 데이터가 오갈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보시면은 윈도우즈 서버가 아래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호트넉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서버에서 돌아가는 하둡 배포판을 만드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깊은 수준의 통합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하둡은 자바로 짜여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스톰, 스파크, 뭐 하이브 이런 것들 아니면 피그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추가 기능을 만들 때 자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들한테는 장벽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C#, .NET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둡 안에서, 하이브 안에서도 C#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배치 처리나 이제 상호작용적인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 스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처리,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도 C#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네, 이제 인하우스에서 사용하는 회사 안에 서버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할 때 이야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HD 인사이트 내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Azure 위에서 제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윈도우즈, 리눅스 전부 다 선택 가능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 .NET 프레임워크와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템 센터, 애주어 이런 다양한 도구들과 굉장히 깊은 수준의 통합이 되어 있는 유일한 하둡 배포판으로서 여러분들께 개발의 편의성, 운영의 편의성, 그리고 안정성, 비용의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허트넉스가 제공하는 하둡은 가장 다양한 형태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이제 회사 안에 서버를 갖고 있는 형태, 그리고 클라우드, 그래서 이제 Azure 같은 외부 클라우드에 있는 내용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한 단계를 더 나눌 수가 있겠죠.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 HP, Dell 이런 하드웨어를 이미 갖고 있어. 그래서 어플라이언스를 새로 사지 않아도 돼. 소프트웨어만 필요해 하는 경우에 저희 제공합니다. HDP on Windows, HDP on Linux 두 가지 운영체제의 형태로 전부 다 제공을 하고요. 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미 패키징된 형태의 HP 또는 Dell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서브만 갖다 놓고 전원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zure HD Insight 해서 우리들이 그냥 포털, Azure 포털 들어가서 나 몇 개 하둡 필요해. 10개 정도가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좀 빨리 분석하고 싶으니까 50대 정도가 필요해. 이런 것들만 입력하면 알아서 하둡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 하둡 위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Azure 하둡 VM, HDP, Windows, Linux 해서 이제 나는 최신 버전의 내용을 내가 좀 더 튜닝을 해서 사용하고 싶어. 패키지된 형태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갖고 가고 싶어 할 때는 이런 4번의 내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zure 갤러리 안에서 이런 VM이나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쉽게 디플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공하는 하둡 제공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호트넉스가 개발한 하둡이 거의 유일하게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zure 위에서 HD 인사이트 말고 이제 내가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하드웨어 사용하고 싶어 할 때는 이제 Azure를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zure 갤러리 안에 호텔스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요. 뭐 간단하게 아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우리 회사에서 쓸만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때는 한 다섯 노드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A3 Azure 가상 머신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한번 시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진짜 이제 POC 좀 더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6대에서 45대 정도 수십 대 정도 이제 스케일에서 적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급 머신들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비용 효율적인데요. 성능에 있어서 A7, A8, A9 같은 고급 장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분석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 나는 한 대에서만 간단하게 사용하고 싶어 할 때는 샌드박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샌드박스를 검색해서 띄우시면은 한번 갖고 놀기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전환. 우리들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인프라를 회사 안에 가져가는 게 저렴합니다. 그거는 뭐 여전히 깨지지 않는 거고요. 대신에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한 10대 정도는 계속 두고 사용을 하되 월말 정산 이런 때 갑자기 좀 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아니면 POC 개발을 할 때 좀 더 필요하다 아니면은 기계 학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보고 싶어서 잠시 한 일주일 정도 이런 그 하드 장비가 필요하다 할 때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저렴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HD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또 장기적인 데이터들은 그 인하우스 클러스터 안에 보관을 해서 훨씬 더 장기적인 비용을 감축하고 단기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클라우드에서 끌어와서 사용하시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갔을 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게 사물 인터넷 응용 이 내용들이 있죠. 우리들이 보통 회사 안에 갖고 있는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 서버 같은 경우에는 개방망에 보통 열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어차피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 커멘트 데이터 아니면은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서비스라면은 개방망을 항상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물 인터넷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춘 10대 기업의 안에 들어가는 유통기업도 사실 HD 인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규모가 수백 대 수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B2C 그 실제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실제 그 트럭 같은 유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뭐 HD 인사이트나 호텔스 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만을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앞이나 뒤에서 세션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 팩토리, 머신러닝, 이벤트 허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엔 굉장히 빠르게 애저가 커지고 있고요. 뭐 다른 팩트보다도 6개월마다 연산과 저장이 2배로 확장 중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트넉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 개발한 HD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2015년 2분기부터는 수백 대 수천 대 규모로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해가 2015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D 인사이트를 좀 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하드웨어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패키징된 하드웨어로 제공이 되고 HDP 오픈소스 하드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요. 최신 버전들을 바탕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너무 낡은 버전 사용하는 거 아니야, 호환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훨씬 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이제 실제 프로덕션까지 분단위로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우리가 뭐 서버 주문하고 교육하고 뭐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하는데 몇 달씩 잡죠. 뭐 아무리 빨라도 몇 주씩 잡습니다. 하지만은 한 시간 안에 분단위로 이런 클러스터들을 전부 다 빠르게 배포하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단넷과 자바 기술을 이용,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에서 보여드리는 주요한 내용이 C# 프로그램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등 친숙한 BI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 오피스에서 충분히 연동된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 세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회원 정보 데이터 같은 것들은 여러 클러스터에 동일하게 데이터가 복사가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복제, 정합성 유지 관리해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하드과 우리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하드과 버전이 서로 다르고 코드가 서로 다르면은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 하둡 2.6이래 하면서 뭐 외부에서는 클라우드에라 하둡 그리고 안에서는 호트넉스 하둡 이런 것들 같은 버전을 사용하셔도 실제 세세한 부분은 사실은 다릅니다. 피보탈 하둡, 메발 하둡 전부 다 다릅니다. 안에 있는 하둡 코어 버전이 같다고 해도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계속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그런 버그들을 잡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하둡 배포판을 사용해서 한번 버그를 잡으면 모든 클라우드에서 이 내용들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만 개발하면 모든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운영하고 개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드 배포판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그거 좀 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상화 기술 같은 것들 아니면은 그 환경에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번 POC용을 사용해 보시고요. 실제 사용하실 때는 하드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공급사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호트넉스 같은 경우에는 함께 굉장히 깊은 수준에서 데이터 센터 Azure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한 지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클러스터 배포, 자동화, 템플릿화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월말 정산을 할 때 그때는 한 50대까지 늘어나도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10대만 사용하면 좋겠다 하고 이 최소 클러스터 규모를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크기를 조정해서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 이동 자동화해서 이제 여러 개 클러스터가 있을 때 거기에서 데이터가 언제 오후 뭐 아니면 오전 1시에 데이터를 전부 다 복제를 해서 맞춰라 이런 그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하둡을 고려하시는 기업이 있다면은 Azure 상의 호트넉스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간편하다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토픽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Azure 블럽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비용 효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난 데이터, 12개월이 지난 데이터들은 블럽으로 넣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불러와서 HDFS에 넣어서 하드베어에서 분석하고 이 내용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배포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HBase, 솔라, 스파크 같은 뭐 기계학습이나 아니면은 NoSQL 검색 같은 오픈소스 제품들을 같이 하둡 안에서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호토넉스도 이런 내용들을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한 회사이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HD 인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애저의 이제 셀프 프로비저닝 뒤에서 데모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누구나 portal.azure.com 들어가서 몇 번 클릭만 하면 바로 하둡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뭐 하둡 배포판들은 검은 화면 그 들어가가지고 무슨 스크립트 복사해서 넣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웹 화면에서 클릭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몇 주 전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zure Data Lake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주된 내용은 이제 ESQL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SQL 기술을 하둡에 보다 최적화시켜서 공개적으로 서비스 안에 서비스가 들어갔고요. 하둡, 스파크, 스톰 같은 하둡 관련 기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HDFS 기술로 이제 모든 형식의 파일을 저장을, 분산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얀 바탕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지 이 클러스터 안에서 함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HD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HD 인사이트는 포트너스가 이제 함께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레이크가 뭐 클라우드에라 배포판과 함께 돌아간다. 예, 맞습니다. 메발 배포판과 함께 돌아간다. 예, 맞습니다. 호텔스 배포판과 함께 돌아간다. 예, 맞습니다. 어떤 배포판을 함께 Azure Data Lake와 함께 사용하시더라도 이 안에는 호텔스 HD 인사이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zure Data Lake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이 안에 넣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 분석 계층 레이어를 제공을 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그런 서비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HD Insight Visual Studio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마디로 마이크로소프트 HD Insight와 마이크로소프트 Visual Studio. HD Insight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Visual Studio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개발한 IDE 통합 개발 환경이죠. 그래서 최고의 빅데이터 IDE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좀 스크린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 내용보다는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탈.azure.com을 치고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회원 가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뭐 결제 정보 같은 부분들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대시보드 해서 수많은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HD Insight 서비스를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 분석 들어가서 바로 최고 부분에 이제 HD Insight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러스터 이름, 뭐 테스트, 클러스터 유형, 이제 하둡 아니면은 뭐 NoSQL 써보고 싶다 하면은 HBase,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 서비스 하고 싶다 할 때는 스톰, 그리고 뭐 머신러닝, 기계학습 내용을 하고 싶을 때는 스파크를 사용하셔서 선택하셔서 이제 배포하시면 되겠고요. 클러스터 운영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눅스와 윈도우즈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이유는 기존에는 리눅스 기반으로만 돌아갔었죠. 만약에 윈도우즈 기반으로 OCR 프로그램이나 음성인식 프로그램, 다양한 그 멀티미디어 아니면은 분석 프로그램들 갖고 있었다면 라이브러리를, 그런 것들을 리눅스 서버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즈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개발자들에게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윈도우즈를 서버를 사용을 하고요. 구독, 이건 이제 구독 결제 정보, 그리고 리소스 그룹에서 한 클러스터가 리소스 그룹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격 증명해서 아이디 뭐 이런 내용들 넣고 데이터 원본 어느 지역에 만들지, 그리고 가격 설정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설정을 하시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HD 인사이트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기존에 만들어 뒀던 클러스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윈도우즈 기반으로 돌아가는 하둡 클러스터입니다. 간단하게 일본 동부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실행 중이고 윈도우즈 하둡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D3 노드를 사용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돌아가는 클러스터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서 자원 사용량에 관한 리포트나 다양한 내용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만약에 하둡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궁금해요. 새로운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번 설정에서 공식 파트너 여기 내용 들어가셔서 호트넉스와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겠다. 내가 지금 클러스터에 버전이 얼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오류 로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시스템 버그 리포트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활성화를 일단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호트넉스가 유일한 공식 파트너로 지정이 되고 여기에서 새 지원 요청 내용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하둡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지원하고 만약에 버그가 있다 저희가 하둡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고쳐드립니다. 아니면은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로드맵에 반영해서 추후 버전에 반영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호트넉스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Azure SDK를 설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5 버전 이제 들어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Azure 이 버튼만 누르면은 Azure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Azure SDK for .NET 시작 뭐 이런 것들 클릭해서 SDK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를 하시면은 Azure SDK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HD Insight 관련된 내용을 설치를 하시고요. 일단 설치하신 뒤에는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종류 중에 아예 답을 안 하네요. 잠시만요. 네. 이 안에서 이제 HD 인사이트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이브, 스톰, 피그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이제 C# 아니면 이제 .NET 프레임워크에 연동되는 언어들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상머신에서 돌려서 그런지 가끔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시 다시 돌리는 동안 스크린샷 내용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파치 하이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on Hadoop 오리지널이죠. 페이스북에서 처음 개발해가지고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 기증을 해서 SQL on Hadoop을 제공하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아파치 하이브를 기본으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하둡 배포판을 살펴봐도 하이브는 내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9 버전은 굉장히 느려 해서 다른 SQL 제품들도 많이 나왔는데 하이브 또한 그동안 놀고 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혁신을 거쳤고요. 아주 빠르게 성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SQL on Hadoop 오리지널이고 기존에는 MapReduce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둡에서 대용량 분산 처리를 할 때 이제 각각의 블럭에 대해서 맵 처리를 하고 그 결과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셔플 처리를 하고 리듀스에서 그 통계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분석을 한다. 이게 맵리듀스 엔진인데요. 기존의 맵리듀스 엔진 또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아파치 테즈라는 내용을 만들었고요. 프로젝트가 이제 맵리듀스의 한계들을 극복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아파치 테즈는 구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만들었던 드라이에드라는 분산 분석 플랫폼하고 프레임워크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리듀스에서 계속적으로 IO를 많이 사용을 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극적으로 줄여서 성능을 많게는 100배까지 향상을 시키는 일반적으로 한 6배 정도만 향상을 시킵니다. 6배 정도 향상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엔진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SQL 레이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SQL 질의를 날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여기에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 다양한 BI 프로그램 또한 여기에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최근 혁신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걸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뒤에서 또 살펴볼 내용들도 있고요. 테즈 아까 말씀드렸고 얀이라는 환경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상용 데이터 웨어하우스 엔진에서 사용하는 컬럼 처리 방식 같은 저장 방식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보안 내용들, SQL 스탠다드 지원하는 내용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ACID 트랜잭션, 그 밖에 비용 기반 쿼리 최적화 같은 고급 SQL 기능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에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하이브 0.10, 0.13 그리고 최신 버전 스팅어 넥스트 1.0 이후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는 배치해서 몇 시간씩 며칠씩 걸리던 밤중에만 돌아가던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분단위 초단위로 바뀌었고 이제는 스팅어 넥스트 버전에서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간단한 쿼리에 응답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빠르게 응답을 하는 시스템이 됐죠. 리드 온리 데이터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모두 다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존에 SQL 전부 다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 내용들도 SQL 표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아까 맵리듀스 외에도 테즈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즈 외에도 인메모리 분석 엔진인 스파크 위에서도 돌아가는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빨라지고 보다 풍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엔진을 지원하는 엔진으로 거듭을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브 샘플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면요. 바로 HQL이라는 파일들이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센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아니면 웹 로그 애널리시스이라는 HQL. HQL은 HiveQL의 약자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SQL 비슷한 하이브 쿼리 랭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드랍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셀렉트, 인서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웹로그를 불러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계 정보를 추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리턴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도구 들어가셔서 이제 Connect to Microsoft Azure Subscription 누르시면은 Azure 계정에 연결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저는 이미 연결을 해뒀고요. 네, 그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이제 이 HQL 에디터 화면으로 돌아온 다음에 누르면은 HD 인사이트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연결되어 있는 애저 계정에서 바로 이 내용들을 가져오고요. 여러 가지 클러스터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테즈가 보다 발전된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윈도우즈 서버에서 돌아가는 것은 맵리듀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테즈를 사용하도록 hive.execution.engine은 테즈 요 설정 하나만 추가하시면은 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디 초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서브밋에서 클러스터를 설정한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작업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작업, 그리고 지금 실행한 작업,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수행했던 작업을 살펴보시면은 이것 또한 같은 쿼리를 수행을 했던 기록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행이 됐는지 이 내용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실패를 했는지, 어떤 것들이 수행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것들이 성공했는지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이것들을 확대 축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통계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블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 안에서 SQL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테이블 스캔한 다음에 필터, 셀렉트, 그룹 바이 등등 이제 관계 대수에 대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계획이 돼서 수행이 됐는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는 몇 개가 있었고 그 시간은 어땠고 그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돌렸던 쿼리도 전부 다 끝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업 내용들을 분석을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점의 함수 C#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그 콘솔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서 만드시고 거기에서 콘솔.readline 해서 가져오고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콘솔.writeline 해가지고 출력을 하시되 각각의 내용들을 행 구분, 열 구분만 해서 이제 입력하고 출력을 하면은 그 내용들을 하이브 안에서 그 함수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숙한 API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버 탐색기에서 애저 계정으로 들어가고 HD 인사이트 들어가서 아까 만들었던 클러스터 그리고 기본 저장 계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딜리트하거나 새로운 파일을 올리거나 하는 내용들도 전부 다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브 쿼리를 만들고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서버 탐색기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스키마는 어떠한지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SQL 서버 사용하시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스톰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스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분산 처리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자면은 전체 프로그램을 토폴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입력되는 부분들은 스파웃이라고 부르고요. 입력된 내용, 원천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튜플이라는 데이터 단위로 쪼개져서 계속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볼트라는 부분에서 각각을 처리를 해서 수행을 해서 다음 볼트로 넘겨주고 볼트가 작업의 단위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톰 프로젝트 또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톰 애플리케이션,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불러왔고요. 여기에서 토폴로지 빌더 사용해서 토폴로지를 새로 만드는 부분, 거기에서 스파웃이 하나 있고 볼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스파웃에서는 이제 잘 보시면은 랜덤 객체에서 데이터를 뽑아와 가지고 넘겨주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볼트에서는 익스큐트가 계속 시행이 되게 됩니다. 각각의 튜플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카운트에서 각각의 랜덤 값을 계속 더해서 보통 0에 가까운 형태가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을 한번 빌드를 하고 나서는 스톰 애플리케이션, 여기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Submit to Storm on Edge Insight 해서 갖고 계신 스톰 클러스터에 바로 올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올라간 이제 스톰 애플리케이션은 추후에도 계속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다른 노드에 작업을 옮겨야 될 것 같아, 리밀런스 아니면은 잠깐 끄고 싶어, 킬, 디액티브 뭐 등등 다양한 관리 기능 전부 다 제공하고 통계 정보 또한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 보시는 토폴로지 뷰 내용이 되겠고요. 부하가 많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부하가 적으면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또 그래프 사용의 관계 같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스파웃 볼트에 대해서 통계 정보도 10분 동안 몇 개가 전송이 됐고 3시간 동안 몇 개가 전송됐고, 이런 그 각 타임 윈도우에 대한 그 통계 정보들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남았으니까 뒤에 있는 이제 심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개발자, 일반 개발자 분석가분들 상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 Data, 명령을 한번 하면은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GPU 같은 데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 좀 복잡합니다, 개념이. 그래서 SIMD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은 그 이게 인텔 펜티엄 처음 광고할 때 내용입니다. 그 멀티미디어 관련해가지고 연산할 때 연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게 됐었고요. 이게 인텔 펜티엄이 MMX를 최초로 장착한 프로세서였죠. 개인용 프로세서. 네. 그 SIMD란 이제 그런 멀티미디어 같은 처리를 위해서 연산력을 강화해주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나의 명령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GPU가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기존의 PC 같은 경우에는 인텔 MMX, SSE, APX 이런 멀티미디어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SIMD 얘기를 하느냐? 빅데이터 처리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속하기 위해서 온갖 가전수를 쥐어짜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SSE, ABX 이런 그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대부분 플로팅 포인트, 부동선 수점 변환 해서 이제 소리나 영상 같은 것들이 어떻게 커지고 뭐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다뤘었는데요. 그거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에는 적용하기 힘든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글자, 숫자, 정수형, 아니면 논리형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인텔이 AVX, Advanced Vector Extension 256비트 처리라는 인티저 SIMD를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는 물론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이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불린, 인티저, 스트링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루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256비트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64비트 프로세서에서 64비트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던 것보다 평균 4배 정도 성능이 더 좋아지죠. 경우에 따라서 2배에서 8배 정도로 처리 성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프로세싱에 있어서 이건 꼭 하이브가 아니더라도 하둡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빅데이터 처리 애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IMD를 적용하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SIMD만 갖고는 적용을 못합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여러 데이터를 여러 값이 동일하게 놓여져 있어야 되는 가까이 놓여져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는 Vectorized Execution Engine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Vectorized Execution Engine이 필요한 거는 이제 각각의 테이블이 행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된 게 아니라 열 단위로, 컬럼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컬럼만 읽을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고 압축도 훨씬 잘 되고 그런 그 컬럼 데이터 세트의 장점이 있고요. 그것들 통해서 벡터 엔진을 통해서는 훨씬 더 CPU 캐시에 최적화돼서 더 빠르게 최적화하게 실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IMD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할 때는 이제 컴파일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코드를 고쳐주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첫 번째 컬럼 데이터 세트, 이거는 많은 제품들이 제공합니다. 하이브가 대표적이고 많은 EDW, MPP 엔진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스파크, 피그, 타조, 임팔라 등 다양한 빅데이터 에코시스템들도 전부 다 컬럼 데이터 세트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벡터화가 된 엔진은 적용하는 게 굉장히 적어집니다. 상용 EDW 엔진이나 MPP 같은 것들이 적용을 하고 있고 아파치 하이브가 적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에코시스템들은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직은. 그리고 거기에서도 SIMD Optimization, 인티저에 관련된 것들은 현재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인텔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하이브 코드를 인텔 AVX2에 최적화 시켜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빅데이터 다른 애플리케이션들도 구조를 이 컬럼화된 데이터 세트, 벡터화된 실행 엔진, 심드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컴파일러가 알아듣기 쉬운 코드까지 맞춰주는 이 작업을 거치면 다른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도 충분히 심드 최적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경험적으로 4배 정도까지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를 위해서는 HD 인사이트와 비주얼 스튜디오, C샵 이 세 가지 조합은 정말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노하우를 하둡 안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